창세기 32번 메시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첫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홍수의 바다를 통과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물을 통과한 것은 신약에 있는 침례의 예표였습니다. 홍수 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시요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물을 통과한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사망의 바다를 통과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방주가 산에 머물렀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사망의 바다에서 부활했음을 예표했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성경은 놀랍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은 방주가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추적하고 가장 좋은 사전을 참고해서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본다면 애굽에서의 7월이 첫 번째 달로 바뀌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달력, 곧 민간 달력과 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달력은 옛 것이고 성력은 첫 번째 유월절부터 시작된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 달이 그 해의 첫 번째 달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달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비벌이었는데 그것은 싹틈, 바라, 생명의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왜 내가 이 점을 지적해냅니까? 주 예수님이 그달 14일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성력에 따르면 그분은 첫 번째 달에 못 박히셨고 민간 달력에 따르면 그분은 방주가 산에 머물렀던 때와 똑같은 날인 7월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그달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첫달 17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민간 달력에 따르면 그날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그날 곧 7월 17일이었습니다. 방주가 산에 머문 앞에 예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바로 그날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주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고 말했습니다. 침례의 예표는 또한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합니다. 나는 산에 머물렀던 방주가 사망의 물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했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날과 달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교회의 그림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 부활 후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봅니다. 노아와 다른 일곱 식구들은 새로운 삶을 가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주의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8명이었다는 사실에 돌리고 싶습니다. 8이라는 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은 7일이며 새로운 주의 시작은 8번째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주의 첫째 날, 즉 8번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8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새로운 삶 속에서 그 가족은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다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이 부분에 있는 예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이 부분을 예표론을 다루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방주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동의하며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은 홍수를 통과한 것이 침례의 예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줍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홍수 후에 노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일곱 식구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예표의 온전한 그림을 형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홍수를 통과한 것이 침례의 예표라는 것과 산에 머물렀던 방주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라는 것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수 후에 여덟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활 후에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홍수 후에 이들 여덟 사람의 생활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교회 생활을 나타냅니다. 부활 후에 부활한 사람들의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논리적입니다. 방주 안에 여덟 사람들은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를 나타냅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나는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성경 문장들에 관해 나의 지성을 매우 많이 훈련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실제를 볼 수 없었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노아의 방주가 통과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방주 안에 여덟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 여덟 사람들은 방주가 홍수를 통과하고 있을 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방주 안에서 홍수를 통과했지만 그들 자신들은 홍수를 겪지 않았습니다. 범람하는 바다를 통과한 것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무엇 박혔는가 하는 질문들의 대답을 줍니다. 방주가 홍수에서 나왔을 때 그 안에 있던 여덟 사람들은 또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주가 산 꼭대기에 머물렀을 때 여덟 사람들 또한 부활했고 방주 안에서 산 꼭대기에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출생하기 전에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의 물로부터 밖으로 부활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리들은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예표의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교회가 또 다른 공동체임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옛 사유가 아닙니다. 옛 공동체와 사유는 매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옛 공동체와 사유를 묻어버렸습니다. 홍수가 왔고 노아의 옛 사유를 장사 지냈고 오직 여덟 사람들만이 부활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노선 위에 있는 이들 여덟 사람의 삶은 교회 생활의 예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며 교회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공동체이며 또 다른 사회입니다. 교회 생활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홍수 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덟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홍수 전에 그들은 많은 악과 경건치 못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고 분별되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생활은 교회 생활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심겨진 모든 다른 씨들에 더하여 교회 생활의 씨앗이 또한 거기에 심겨집니다. 여덟 사람들의 생활의 각 부분은 교회 생활의 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까마귀로 상징된 육에 속한 사람들. 여덟 사람들이 새 땅 위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노아는 몇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만일 당신이 레위기 11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까마귀가 부정한 새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부정한 새들은 죽은 것들, 곧 사체를 먹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사망을 먹습니다. 그들은 사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눈에 더러운 것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사망을 접촉했을 때 그는 즉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새들은 사망을 먹는 데 반해 깨끗한 새들은 곡식, 곡류를 먹습니다. 모든 곡식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정한 새들은 생명을 먹기 때문에 정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것도 생명만큼 깨끗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사망만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망을 먹고 있습니까? 생명을 먹고 있습니까? 당신은 시체를 먹고 있습니까? 씨를 먹고 있습니까? 시체를 먹고 있는 사람은 까마귀이며 씨앗을 먹는 사람은 비둘기입니다. 노아는 현명하여 먼저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방주를 떠났을 때 마치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까마귀는 심판의 물 위로 떠다니는 시체들을 보았고 그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는 방주 안에 갇혀 있었을 때 시체를 먹을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는 사망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방주를 떠났을 때 물의 표면이 시체로 사망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는 어떤 사망도 없으며 모든 까마귀들은 기아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망을 먹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날 밖으로 나갈 기회가 있을 때 까마귀들은 날아가 시체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수년에 걸쳐 나는 그러한 많은 까마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 심판된 세상을 접하러 나갔고 시체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죄받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망에 속한 것들을 먹는 까마귀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데마조차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고 심판받은 죽은 것들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머물면서 영 안에서 생명을 관심하는 비둘기로 상징된 영적인 자들, 까마귀를 내어보낸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세상은 이미 사망의 물로 채워졌기 때문에 비둘기는 쉴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둘기를 위한 곳이 없었으므로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7일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때 비둘기는 신선한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표론에서 감람은 영을 상징하며 새롭고 신선한 감람 잎사귀는 영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신선한 감람 잎을 보았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표시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기 위하여 신선한 감람 잎사귀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교회를 가지려 한다면 거기에 신선한 몇몇 감람 잎사귀가 있는지 없는지 한두 마리의 비둘기들을 보내야 합니다. 만일 있다면 그때 그 도시에서 교회 생활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둘기들은 방주로 돌아와야 합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세 번째로 보냈을 때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가령 어떤 성도들이 어느 도시에서 교회 생활을 출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들은 사망의 바다가 불어나고 있는지 감소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물이 감소되어 몇몇 감람 잎사귀들을 찾아낸다면 교회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표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바다가 감소되고 생명의 땅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생활을 출발하는 시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따라 행해야 하며 교회 생활을 위해 합당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황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제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제단으로 상징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림. 부활한 사람들은 방주로부터 나와 그들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의 한 첫 번째 일은 제단을 건축한 것이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건축했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제단과 희생은 다 상징입니다.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고 희생은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번제로 체험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께 화제로 가져와야 하며 그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분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가져올 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분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하지 말고 십자가로 가십시오. 어떤 것을 하려 하거나 행동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는 당신에게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을 없앨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십자가로 가야 하며 그곳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만일 어떤 젊은 형제가 그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순종하기 원한다면 그는 먼저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그의 아내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도 또한 십자가로 가서 없어져야 합니다. 똑같은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아내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합니까? 그분을 위해 일하기 전에 당신은 십자가로 가야 하며 십자가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결국 천연적인 일이나 봉사나 행위는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함.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는 모두 제단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수년 동안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이 두 가지 요점들을 실행해온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재해지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그분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분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서로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함께 모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만족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하나님도 또한 굶주리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언짢을 때 하나님도 언짢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족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한 만족해 하십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의해 일하면 일할수록 당신은 더욱 불만스럽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배고프고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십자가로 가서 재해지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체험하게 되면 당신은 꽉 차고 행복하며 만족할 것입니다. 당신은 할렐루야, 나는 충만되었고 만족한다. 나는 평안하다. 나에게는 음식과 음료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심을 가리킵니다. 저주가 재해짐.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저주를 제합니다. 첫 번째 타락의 결과, 사람은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저주는 궁극적으로 사망입니다. 다른 모든 고통을 포함한 사망은 저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저주는 제해집니다. 이것은 사망이 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불평, 한담, 비평, 비방 등은 사망의 저주의 표시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제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는 사망의 저주인 불평, 한담, 비평, 비방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집회에 온다면 우리는 사망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집회에 가서 집회가 사망 아래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것은 집회가 약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회에 왔을 때 집회가 생명으로 충만되고 생생하고 열렬하고 빛나는 것을 느낀다면 거기에는 어떤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저주는 재해집니다. 사망의 저주 대신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가집니다. 성경에서 최종 저주는 사망이며 가장 큰 축복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명하신 축복입니다. 저훈교회 집회에서는 사망이 삼켜지고 재해집니다. 축복을 땅에 가져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땅에 축복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여덟 가지 항목들이 언급됩니다. 그 첫째는 파종기, 곧 씨를 심는 시기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생명의 씨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분을 심을 때 우리는 파종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수확합니다. 파종기는 시작이고 수확은 익는 시기, 곧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확 안으로 이끌려집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에게를 위해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수확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은 추위와 더위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려면 있어야 할 최적지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거운 곳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사탄과 죄와 세상에 대해 차가워야 합니다. 사탄, 죄,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커다란 빙산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 육체, 혼의 생명, 모든 다른 소극적인 것들에도 차가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 이리 오라. 우리는 너를 얼어 죽게 하리라.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따뜻하고 뜨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또한 여름과 겨울, 낮과 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축복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를 졸게 하는 밤과 사탄에 대해서는 차갑고 겨울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렬하며 여름과 대낮 같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추위도, 더위도, 여름도, 겨울도, 낮과 밤도 없습니다. 야간 클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밤을 낮으로 만들며 낮을 밤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합당한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달리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우리는 진실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모든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기 때문에 매우 건강합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오기 전에는 나약하고 병들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었지만 교회 생활 안에 있어 온 이래로 총명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결과로 옵니다. 자매들이여,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만 살아도 당신이 얼마나 강하게 되며 얼마나 정신적으로 총명해지게 되는가를 알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젊은 자매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 생활을 산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당신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정신과 의사보다도 더 낫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가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당신은 건강해지고 총명해지며 감정적으로 균형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합당한 생활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평강, 기쁨, 사랑, 불쌍히 여김, 친절함, 정상적인 생활,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얻은 그러한 생명의 축복들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태초로 돌아가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표현이 있었고 하나님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이 두 면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덟 사람을 물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부활 안에서 그들을 새로운 시대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부활한 인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그분의 원래의 목적으로 데려와졌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합니다. 교회는 심지어 그분의 하늘에 속한 권위를 현재 세계 정세를 지배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 정세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하며 온 우주에 그러한 선포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 곧 타락해서 태초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태초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생명을 가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가? 교회로 오라. 그분을 볼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볼 것이다. 더욱이 교회는 이 시대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권위를 위임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입니다. 온 우주에 권위와 통치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가련하게 비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권위를 훈련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것들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태도와 말을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종류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실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 타락한 아담을 대체함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그의 위치를 잃었지만 교회는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것 위에 신성한 권위를 행사하는 아담의 대치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의 손 아래 붙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에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람의 권위 아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만물은 타락한 사람의 권위 아래 있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의 권위 아래 있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당신은 타락한 사람입니까? 부활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대적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의 악한 행위들에 찬성하지 않는다. 너는 우리를 떠나야 한다. 많은 때에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기도 집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까마귀들이 시체를 먹고 교회 생활을 방해하려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를 사용해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방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들의 일어남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적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원래의 위치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뿐 아니라 다스립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 지방을 다스려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합당하고 바른 위치에 있다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삶. 더 이상 사망의 심판이 없음.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씨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주로 한 가지, 다시는 사망이 사망의 바다의 심판을 통해서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약속은 교회 생활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생명뿐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덟 사람들은 그 약속 아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주를 떠났을 때에 그들의 느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노아의 며느리들 중 하나라고 가정해 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도 홍수가 곧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여전히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홍수 전에 나는 확신을 가졌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청명했다. 하늘이 청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홍수를 경험한 후에는 내게 전혀 확신이 없다. 하늘은 청명하지만 홍수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 라고 혼자 말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된 후에조차도 여전히 사망의 위협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들과 화를 낼 가능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질을 미워합니다. 두 주일 전에 그들의 하늘은 청명했으나 갑자기 그들을 화나게 하는 천둥과 폭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놀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교회 생활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날이 똑같을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나의 아내에게 친절하지만 이틀 후에는 화를 내고 엉망이 될 것입니다. 내게는 확신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몇몇 자매들도 그들의 남편들과 그들 자신에 대해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다시 올 것이라는, 사망의 물결이 한 번 더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 아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있으라, 확신하라, 더 이상 홍수가 없을 것이며 사망의 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는 확신과 평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사망의 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도 홍수도 사망도 심판도 없는 로마서 8장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할수록 사망이 더 이상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을 믿지 말고 당신의 신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념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것들은 거짓말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느낌이나 당신의 신념이나 어떤 환경 아래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에 구름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 당신은 홍수가 없을 것임을 압니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두 주일 동안 매우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있게 된다 해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주여, 무지개를 보내소서. 당신의 남편이 성질을 내려는 것을 믿지 말고 다만 말하십시오. 주여, 당신은 미쁘십니다. 당신은 구름을 가져가시고 무지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하늘은 청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연약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성질을 낼 것이라든가 타락할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어떤 소극적인 것을 믿고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들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것에 관해 두려워하고 그것에 관해 예언한다면 그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나약함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들을 믿습니까? 지금 당신은 당신의 나약함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새로운 성약이라고 불리웁니다. 성약은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27권의 성약, 27권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또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언약은 또한 그리스도가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당신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볼 때마다 당신은 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셨던 언약은 매우 짧은, 기껏해야 단장 길이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7건의 언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약합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니다. 내게는 더 이상 연약함이 없다. 왜냐하면 언약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옷 입을 수 있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장막을 치실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나는 어린 시절에 배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말했네 라는 찬송입니다. 우린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아래 강함을 아는 것은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거침이 없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 몇 명은 이렇게 말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것을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어떻게 내가 거침이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감히 이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 밤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내일 분명 타락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 타락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타락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지 않고 당신의 느낌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 더 이상 홍수도 물에 의한 심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때 그곳에 있다면 아멘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는 거듭거듭 아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구름을 보았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뜰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질의 구름이 떠오를 때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성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내십시오. 나는 구름을 관심하지 않고 무지개를 관심합니다. 하늘은 어둡고 구름은 거대하지만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른다. 무지개를 보라.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믿음을 통해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이 믿음은 당신의 상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 27권에 따른 것입니다. 홍수 후에 여덟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부활 안에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나 생각이나 거짓말의 어담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약합니까? 성질을 내고 아내를 때리려 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들로 인해 안전하며 보장받으며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크고 귀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에서 정욕을 인해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밉붙임의 표시인 무지개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밉붙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밉붙임이 무지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마감하는 책인 계시록은 항상 우리를 성경의 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해줍니다. 성경의 처음 책에 무지개가 있었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지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밉부심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일단 말씀하시면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 자신이 밉부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밉부시도다 라고 말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 죄들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밉부십니다. 어떠하심에서 밉부십니까?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밉부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대해 밉부신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성약이며 언약입니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밉부십니다. 이것이 무지개입니다. 구름이 올 때 당신은 하나님의 밉부심이 오도록 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무지개를 불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밉부심을 요구하면서 말하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은 밉부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나를 당신의 말씀에 따라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홍수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표시, 즉 하나님의 밉부심이 있는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언약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언약 아래 있습니다. 신약의 매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합니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이 체험한 약속들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환경을 위한 구절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약속인 말씀 구절이 있음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들과 느낌들이나 환경들의 구름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으며 그분의 완전한 축복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더 이상 심판이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사망은 패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누립니다.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당신의 직업이나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두움이나 소극적인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약속의 구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아래 서서 어떤 실패나 연약함이나 어두움이나 소극적인 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피를 흘리심으로 이룬 언약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구름은 전혀 없고 홍수도 결코 없으며 오직 생명뿐입니다. 저주가 없고 축복뿐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러한 생활이요. 교회 사람들은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언약의 교회라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